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예수님 인생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군중을 피하시고 제자들도 억지로 배에 태워서 풍랑의 바다로 내보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호수 건너편으로 피해버리셨습니다. 사람이 성공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는 다 겸손합니다. 그렇지만 성공할 때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이거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다들 왕이 되려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은 왕으로 삼겠다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어떤 직분을 드릴 때보다 어떤 직분을 내려놓고 다른 데로 옮기게 한다거나 이렇게 쉬게 할 때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내려놓게 될 때도 쉬게 될 때도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겸허하고 그 자리를 원하지 않고 초연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대선주자들 보면은 뭐 어떻게든지 간에 왕이 되려고 하는 판에 왕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요구도 뿌리치시고 물러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끝까지 예수님을 추적해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열심히 신자들로 보입니다. 요즘 교회 같으면 이 정도 열심을 내는 신자들이면 목사님들이 너무나 좋아서 웰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제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좀 더 받고 싶어서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꼭 보물을 내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은근히 미련이 남았습니다. 28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얼만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뭐 금식하고 뭐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뭐 제사를 드리고 이걸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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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규례를,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의로운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이렇게 까다롭게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막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은혜 받아서 자연스럽게 열매로 하는 거죠. 행위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것보다는 교회 봉사 좀 하는 것으로, 헌금 좀 하는 것으로 때우려고 생각합니다. 나 지난주에 좀 죄를 지었지만 그 대신 이번 주일에 안내 봉사 오래 해야지, 헌금 좀 많이 내야지, 그래서 자꾸 죄값을 치르려는 그런 걸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명쾌하십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사역에 참 이상한 정의가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주님께 해드릴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첫째 구원으로의 믿음이죠. 그분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님으로 내 가슴에 모셔드린다는 것이고, 둘째 이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날마다 keep on believing, 주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 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건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과 진짜 예수님을 깊이 믿는 것은 다른 터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면요, 교회 일하면서도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일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믿음으로 깊어진 가운데서 나오는 열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행위로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교회를 덕스럽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1번 타자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회 선배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한 목사, 목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예, 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뭐 설교를 잘하라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목회하면서 바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은 빠지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자신의 기도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감격에 젖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경우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짭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일이 돼버리죠.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순장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가슴을 다해서 주님을 날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 주님을 믿는 그 깊은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큐티를 잘해야 돼요. 기도 생활이 진실하고 깊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솟아나는 열매기 때문에 건실하죠. 저는 올 한 해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정말 잠잠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깊이 믿고 있느냐, 그 신실한 믿음 생활 가운데서 나오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서가 거꾸로 뒤집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기 원한다면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경하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으니까 당신도 그 비슷한 거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건 마치 옆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뭘 해줄 수 있죠? 이렇게 말한 거 똑같아. 더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주면 제가 등록할게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으면서 또 달라는 거죠. 이게 은근히 예수님 부활을 긁는 거죠. 아이, 뭐, 모세는 200만 명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을 먹였는데 한 5,000명 정도 한 번 한 것 같고 그러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달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이게 위험합니다. 병을 낫게 했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병이 또 나야 돼요. 기적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기적이 한 번에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뭐 달라는 거죠. 오늘 아침 먹었으면 아침 먹은 힘으로 가서 자기가 일하고 와서 그걸 갚는 게 아니고 점심때 와서 또 달라는 것입니다. 거지 근성같이 돼버리죠.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만나러 달라면서 조건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먹을 게 생깁니까? 벽이 났습니까? 자식이 났습니까? 우리 자식을 낫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낫게졌더니 아 이제 우리 자식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내 병 낫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우리 사업 잘 되면 믿겠습니다. 이건 마치 결혼하기 전에 상대 조건만 가지고 따지는 것과 똑같아요. 얼굴 이뻐요? 볼 좋아요? 집안에 돈 있어요? 그거 다 따지고 나서 그럼 뭐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죠 뭐. 결혼하죠 뭐. 이런 얄미운 조건부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때 그런 조건부 신앙을 합니다. 시험 들었다는데 그게 하나님이 시험 준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욕심이 안 맺히니까 스스로 든 거예요. 끊임없이 만나러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줄 수 있죠?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70, 80년대 교포교회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공항에 LA 이미 가서 딱 떨어지면 일단 말도 안 통하고 뭐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공항에서 그런 분들을 픽업합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찾는 것도 도와드리고 미국 학교에 아이 전학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거기 사회보장제도 그 연금 얻는 것도 도와드리고 다 도와드립니다. 교회가 완전히 풀 서비스를 해주고 또 주말에 가면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다 내고 간 분들이 한 몇 개월 지나면 그냥 교회 옮겨버려요. 피로가 채워졌으니까 이제 딴 데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건부적 신앙생활의 위험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동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36절을 보세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줬는데 봤는데도 안 믿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눈으로 보느냐예요.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영이 깨지고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났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한다는 말이 아, 목사님 경상도 사투리 있네. 아, 목사님 오늘 목소리 좋으시네.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봐도 믿지를 못해요. 욕심과 이기심의 눈으로 주님을 보니까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구하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깨뜨리셨죠.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먼저 와야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배고픔을 느껴야 되듯이 영적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목마름을 느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구한다면 반드시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보이는 축복을 달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생을 달라고 나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신비한 구원의 섭리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교회 온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셨다.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이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도 영적인 목마름이 안 생겨서 이게 안 뚫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한테 영적 목마름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 거예요.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자는 아버지가 선택한 자인 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로 오는 자는 한 명도 잃지 않으시고 영원히 책임지겠다. 39절에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내신 자를 구원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최후 심판 날에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거하게 할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어찌 한두 끼 때울 수 있는 빵 조각으로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죠. 물론 눈에 보이는 현실의 필요도 하나님이 사이드로 채워주시지만 그렇지만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이 영원한 축복을 미스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동기가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동기가 순수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그 믿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순서가 제대로 정렬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항상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 나라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를 자꾸 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일지라도 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